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연약한 분이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법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좋아하거나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이런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하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은 꿈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원하는 뇌물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찾아가자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할 수 없이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괴롭겠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1절에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1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라. 호흡이 끊어지면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한 5분 정도 호흡을 전혀 못하게 되면은 뇌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 신앙 생활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 한번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죽는 건 아니죠. 한 5분 동안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뇌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 생활은 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라는 말을 하는데요. 밤낮이라는 말은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요. 전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전략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도는 겁니다. 뭐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 성을 도는 행렬을 보면은 제일 앞에 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요. 후방에는 군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군사 작전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허술해요. 자, 이런 대형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공격적으로 전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간에 있고 앞에 뒤에 군사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렬을 보면은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또 언약궤를 이동하는 아마 그런 대열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대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무기도 많고 또 군사 훈련도 잘 되어진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돌다 보면은 위에서 활을 쏜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돌을 던진다고 하면은 그 밑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누구 하나 나서서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겁니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한 바퀴만 돌고 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 갈멜산에서 기도를 몇 번 합니까? 7번을 합니다. 7번을 하고 나니까 비가 내려왔어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기도하고 났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다섯 번을 하고 여섯 번을 해도 비가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7번을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몇 번 하라고 그럽니까? 7번 합니다. 똑같아요. 그 7번을 목욕한 다음에 고침을 받습니다. 순종해서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 아무런 그 증상이 뭐 좀 나아가지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저 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아니면 두 번 들어갔다 나와서, 문둥병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회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순종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머물 장군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나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문둥병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안 할래. 치사하게 말이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아마 고침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몇 번? 7번. 끝까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또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나 나만 장군의 병고침 받는 사건이나 다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초신자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꼭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신다고 조건을 달고 있는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꼭 기도를 뭐 해야만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뻐꾸기가 왜 노래할까요? 물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왜 자꾸 높은 창공을 날아다닐까요? 물었어요. 그러더니 초신자가 자기 생각에 아 그거야.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자꾸 높은 하늘을 나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나르도록 지음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가서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고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디 응답이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100%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100%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서 제가 100% 신뢰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80%만 믿겠대요. 80%만 믿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100% 믿어야 됩니다. 100% 믿어야 되는데 한 80%만 믿고 한 20%의 여분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20%를 통해서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 우리는 온전하게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참 칭찬받을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취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으면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은 기도했으면 이룰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기도는 계속하라는 이야기죠. 항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이 너무 심해서 이 사공이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밀려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저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로, 섬으로 배가 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런데 저 섬을 봤더니 식인종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야, 우리 새로운 양식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제 양식 들어온다고 좋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사공이 하는 이야기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테일러가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져서 방향이 불어가지고 그 식인종들의 섬으로 배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방향이 틀어서 비켜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가 바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가 그 방향을 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이,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방향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과부의 간청.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들어주는 그 과부의 간청에 대한 비유와 함께 두 번째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또 본문을 보더라도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하는 말을 보면은 저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요. 불의와 간음도 하지 아니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의 십일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누가 보거나 선량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나라에서 허가받은 도적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임명받은 게 아니라 저 이방나라 로마의 사람에 의해서 임명받은 그런 직업이고 정한 세금 외에 더 착복을 하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토색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을 판단할 때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보다는 세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을 깨버리는 거죠. 전혀 반대로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를 저지른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이 없이 내가 잘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자랑스럽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자신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바른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랑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겸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교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을 보면은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선지자입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나는 저 어렵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족한 것을 그가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세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전혀 다른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살아왔는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 한편 세리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칭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인정을 받았어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합니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옳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거기 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배우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세리와 가까운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가까운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말씀만 하는데, 구절 말씀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이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아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5세기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종교 개혁의 문을 연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하루는 어느 날 교회 앞을 산책을 하는데 그 교회 성당 그 당시엔 중세니까요. 그 마리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상 앞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와서 합장을 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저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그 시안에 나와 있어요. 계속 보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불거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볼 때 야, 참 저분이 대단하구나 감명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사문화로 올라가 또 산책을 하는데 동료 사제를 만났어요. 그날도 역시 부인이 거기 와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사제에게 아, 이보게 저 부인이 내가 봤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이 저렇게 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동료 사제가 아, 자네 모르고 있나 그래요? 뭘 말인가? 그랬더니 그 사제가 얘기합니다. 이 조각을 할 때에 조각가가 모델을 찾는데 저 여인을 처녀 시절에 모델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저 여인을 모델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저렇게 매일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상 앞에서 그 얼굴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저 마리아가 내 얼굴이야. 자기 얼굴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자기의 모습을 즐기고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지금까지 자기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